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 오늘 본문에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에게 조금 더 보여줍니다. 지금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부분, 그곳에서 강도들과 함께 지금 못 박히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부분이 요한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거기에는 분명히 요한이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찾기 위하여 문맥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른 공간복음과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곳이 성에 가깝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성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고 이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건축되었냐면 바로 다윗이 돈을 주고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이름이 모리아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리아산을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자, 시온 모리아산에 나무를 메고 올라간 사람 누가 있었다고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가장 사랑하는 독자도 하나님께 바쳤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메시지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그 순양이 죽어준,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참여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을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태초부터 준비됐던 그 마음, 목적지를 바라보는, 한 번도 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러나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긴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경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 구약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시는 사건. 그런데 이 성 밖으로 나간다는 사건을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 강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팻말이 있다는 것과 함께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가운데 있고 십자가 양두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주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행악자들, 강도들과 함께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위에서 두 강도와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른편 왼편 나누실 필요 없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구원자냐?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를 좀 구해봐라. 지금 너도 우리와 똑같이 힘없는 자처럼 똑같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무슨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께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이분은 잘못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강도 짓을 하다가 사형당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입니다. 죄인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사형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사형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는 굉장히 악한 강도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강도는 착한 강도이기 때문에 이 착한 강도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둘 다 사형당하는 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 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덜 착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큰 죄는 사망, 작은 죄는 용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두 강도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 세상의 인생들 모두가 누가 잘났다, 자기가 잘난 맞아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을 언도받아 죽음을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주님을 믿은 겁니다.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뭔가 큰 기적이 있었나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잠깐 내려왔다가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너 구해줄게 기적을 보이셨나요?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아무 힘 없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지금 죽고 계십니다. 기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믿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둘 다 주님을 욕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둘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욕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자기와 함께 죽어가는 자를 보고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멋있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생각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부탁드리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강도인가요? 구원받은 강도?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욕하고 있는 강도?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 그러면 이 강도처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기십니까?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이 지금 죽는 강도처럼 주님! 주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한편 강도처럼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내 몸만 조금 아파도 내 앞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도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요. 주님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내 가정은, 왜 내 자녀는,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금 주님은 마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아무 힘이 없는 자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한편 강도처럼 그냥 너도 똑같다 욕하고 주님을 등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죄로 인해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분명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우리는 마땅하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만 동의해요.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십니다. 죽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이 하나 붙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혹시 뭐 이 중세 때 그렸던 성화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림들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신 그림 그 밑에 보면 알파벳 INRI 이렇게 써 있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림도 안 보고 문화생활은 우리가 좀 거리가 먼가요? 보면 그런 뭐 성화 같은데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밑에 보면 INRI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R은 렉스거든요. 그러니까 킹이라는 거고 I는 유대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자, 이 말은 지금 빌라도가 썼다 붙었다 그러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기록한 걸까요?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빌라도가 한 행동을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나.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칭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냐면 나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주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주어를.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좀 강조해달라 그런 뜻이었죠. 그러나 빌라도는 21절에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썼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 당연히 풀어줘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풀어주고 죽인다. 그런 의미는 예수님의 표현이 가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에 내가 지금 그 뜻을 이렇게 행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얘기하실 때 일을 하시고 나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아 그게 원래 그런 거였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발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빌라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만인가요? 아니요.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푯말에 써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에요? 오늘 처음에 나오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이삭이 그림자로서 보여준 번제의 제물이 돼서 타는 죽으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그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고다를 오르는 왕. 이 골고다가 성에 가깝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가깝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것이고 성 밖으로 나간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성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 밖으로 나가는 왕이십니다. 성 안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 밖은 반대로 어둠과 공포,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나쁜 것을 상징합니다. 왕궁이 아닌 성 밖으로 나가신 왕. 이상한 왕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제도, 특별히 속죄일에 대한 내용들을 잘 요약한 곳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구약의 이 지식이 없으면 사실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렵죠. 레위기 16장 아니면 레위기 23장에 있는 모든 제사들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 놓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 중에서 특히 이것은 속죄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욤키퍼라는 그 날이에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유대력은 음력과 좀 비슷해서 매번 바뀌잖아요. 올해는 9월 16일 전, 15일 저녁부터 해서 9월 16일로 넘어가는 그날이 욤키퍼고, 특히 유대인 공동체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십니다. 왜? 이날은 안식일이니까요. 대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날에 특별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인데요.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숫송아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염소 두 마리를 택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 덮개에 있는 내 뿔에다가 바르는 거죠.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데 이 심판과 저주를 피를 바르는 거예요. 죽음이 대신 덮었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7번을 이제 지성소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다 태웁니다. 그 전에 많은 제사들은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은 남아서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러지 않고 이 속죄일에 드려진 염소는 성문 밖에서 다 태워집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손으로 해서 머리에다가 얹고 전가를 시키죠.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가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염소가 나가서 사람 없는 곳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의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렇게 사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이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과 이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죄일의 제사 사건으로 지금 연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소를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요. 왜 살려서 내보낼까요? 주님은 그냥 와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 아래 오셔서 이 율법을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율법을 이루시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폐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결과만 아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 율법과 싸우잖아요. 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율법을 제대로 지켜봤으면 좋겠다. 내가 지켜야 내 기쁨도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죠. 아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완성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무서움, 죽음에 대한 영향이 심각한 것을 잘 압니다. 그 심각한 것을 알고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속에서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완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뭘 더 만들어내라 더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이걸 우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선물로 주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문제죠. 항상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높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많잖아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는 할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악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구체적으로 구해야지 얻어내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떨 때 밥 먹는 것도 이것은 내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이 쌀 만드는 거 고생하신 농부의 감사의 묵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밥 한 숟가락 뜨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먹지 않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혹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과연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의 의미가 이게 율법을 다 이루셨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었다면 이 율법은 살아서 이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염소도 이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어디서 태워지냐면 성문 밖에서 태워져요. 원래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성전은 성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 밖으로 나간다? 그건 성전이 이제 어디로 된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문 밖이라는 것은 죽음과 어둠과 공포.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 영광.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성문 밖, 죽음, 어둠의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왜 성문 밖으로 나갔을까요? 바로 그곳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주와 죽음뿐인 우리가 영문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기 위해 친히 영문 밖에 나가서 그 염소가 불태워지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이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태우시고 죄와 죽음뿐인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어둠과 죽음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자신이 불태우심으로 새로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맨날 죽으라, 맨날 죽어라 이 얘기밖에 안 하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아주 잘 표현해요.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어떻게 되는데요? 다 죽는 건데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추구했던 영광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을 가시하는 것,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과 제사와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받으라는 거죠.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까?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꼭 작심 3일도 아니죠, 이제. 작심 3초.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실패합니다. 근데 성경이 주는 건 우리의 결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완성했다.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린 매일매일 새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에 내가 잘 못했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아유,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나에게 생이 주어진다면 살 것을 기대하고, 하지만 살아보면 또 똑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항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자들이 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태워진 것들은 다 태워져요. 영문 밖으로 나간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다 태워져서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배목 굵고 쫄쫄 굶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태워졌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온유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영문 밖에서 그렇게 태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그 저주를 주님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멸시와 천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주받은 왕인 것입니다. 왕입니다.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은 당연히 왕관을 씁니다. 왕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왕은 그 위엄을 나타내는 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왕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받은 가시. 가시와 엉겅퀴가 너를 막을 것이다. 그 저주를 주님은 머리에 쓰십니다. 주님이 입은 그 왕의 가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온 몸이 벗겨진, 발가벗겨진 그 수치를 당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과연 구원자냐? 네가 예수냐? 너 스스로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느냐? 그 조롱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자신이 약한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저주받은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그 강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겐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그 생명이 있기에 내 삶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아유, 과연 내 모습에서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살면서도 그게 가능할까? 아니요, 그 생명이기에 마침내 그 우리 속에서 움통아 나갈 것이고 줄기를 낼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히는 날까지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기에 우리 안에서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한 번도 매일매일 한 것처럼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문 밖에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담대히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린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